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일관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6장은 죄인들이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떡은 인간들의 노력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인간들의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장이 이 6장이죠. 그죠? 오늘 본문도 역시 행복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인간들의 세속적인 행위나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 쌓는 세상의 힘이 왜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양식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그 예수님의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걸 물어보면 꼭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러, 구원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주신 거예요? 그거 읽고 구원 받으라고 주신 건가요? 성경은 수신자가 성도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여 구원받으라고 준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인가요? 그걸 꼭 설명해 줘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 분량이 너무 많지 않아요?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이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몇 마디 말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긴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만큼도 먼지만큼도 보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보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메니안주의고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야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설득당하고 설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해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할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원은 우리의 설득으로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설득의 책도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시간의 시작인 태초부터 시작하여 태초가 뭐라고 했어요? 레시트. 시간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도 요한복음도 태초에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에. 왜? 창세기의 그 창조가 요한복음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과 동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로 시작하는 거라고 했죠. 태초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시작부터 시작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인 최후의 종말에서 성경은 끝납니다. 그렇죠? 인간의 구원이라는 그림보다는 좀 더 더 큰 어떤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잠시 사용하셔서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어떤 더 큰 일, 인간의 구원보다 더 큰 어떤 일을 완성해 내실 것임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알리는 책이에요. 구원을 포함하여 그 구원으로 말미암게 되는 어떠한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성도들에게 설명해주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 그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타락하거나 배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도 그냥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착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거대한 그림 안에 아주 일부분이 인간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 구원받은 인간이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역시 나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세계관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데에 도구로 쓰시기 위함까지를 범위로 하는 거예요. 구원까지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데에 쓰시기 위함까지가 범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구원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인간의 구원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인간들이 어떤 지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가 적혀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구원의 문제가 확인이 된 성도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인간의 구원에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시작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작 지점이지 종착 지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초청이 된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종류의 열심을 부려 하나님의 그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쓰여지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후 역사와 우주를 경륜해 가시는 최종 목적은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포함한 죄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것을 선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지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런 선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와서 왕을 삼으려는 자들에게 일가를 하세요 그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른 연고로 나를 찾은 것이지 진정한 하늘의 복을 찾아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일가를 하신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26절에 나오는 배부르게 하는 떡과 잘 보세요 거기에 배부르게 하는 떡 나오죠 그리고 27절에 썩는 양식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떡과 썩는 양식을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세상의 힘이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쌓는 일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인 하나님의 일에 종교 행위에 열심을 부려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다고요 거기에서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그 힘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썩는 양식은 그것이 포함된 것 우리의 배를 불리우게 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썩는 양식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썩는 양식이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 하신 썩는 양식이 돈이나 명예 등의 그런 세상의 부귀 영화 그 세상의 힘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당장 여러분의 생업을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놔야죠 혹 그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은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한 세상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실 분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요 분명 27절 서두에서 에르가제스테 메라고 이 메라는 강한 부정의 불변사를 쓰시면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 일을 다 놓고 어디 산속에 가서 함께 농사나 지으면서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니까 뭐 그렇게 모여서 살아야 되나요 이슬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만일 썩는 양식이 이 세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오병이어로 썩는 양식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이 되죠 그죠? 당신도 썩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셔서 그 썩는 양식으로 당신을 쫓는 이들을 먹이셨으면서 당신을 쫓아온 이들에게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의 진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금하시는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26절과 27절을 잘 보시면 썩는 양식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먹은 떡과 분명히 관련은 있어요. 그 떡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떡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그 행위를 가리켜 주님께서 잘 보세요. 그 찾아온 행위를 가리켜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 떡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그 행위를 가리켜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신 주님께 계속해서 배부르게 해달라고 찾아온 자들의 행위를 가리켜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배를 불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것은 따라서 자기 만족을 위해 주님을 쫓는 자들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의 음식이나 세상의 재물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를 위해 주님을 찾아온 자들 그들을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 그건 나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일이에요. 주님을 찾아온 게 왜 나빠요? 안 찾아와서 탈이지. 그 일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아닌가요? 주님을 열심히 찾아오는 거?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거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곧 왕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왕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그냥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왔다라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주님이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아온 자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들이 여전히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세기 전에 산데만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산데마니아니즘이라는 것을 주창해서 많은 이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로마서 10장의 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율법주의가 횡행했다고요. 나는 입으로 시인했어.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돼. 많은 이들이 여러 이단 종파들이 그런 산데마니안이즘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가 뭐라고 주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다. 부르면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주님을 믿고 쫓겠다고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일련의 무리들에게 너희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 중에도 썩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불쌍한 이들이 있다라는 경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모든 신앙 행위는 전부 썩는 양식을 위한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헌금, 나를 자랑하기 위한 헌금,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금식하고 머리에 짚고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나 자신을 위한 선교, 나는 1년에 이렇게 여러 차례 단기 선교를 다녀와라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구제 헌금 내면서 사진 찍으려고 오래 봉투 붙들고 있는 사람들, 나 자신을 위한 구제, 나 자신을 위한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게 나를 자랑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나 자신의 구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종교 행위들도 썩는 양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종교 행위,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나의 구원을 위한 행위였을 때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 당연히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셔야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있다라는 것을 선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에요. 당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다시 보시면 조금 모순되는 듯한 표현이 나와요. 주님은 분명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하셔놓고 그 양식은 내가 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래놓고 내가 준다 그래요. 그럼 일을 하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의 개념과 양식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먼저 주님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어구부터 해결을 해보자고요.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당신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당신께서 그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가지고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식이 어디에서 나왔었죠? 우리가 한번 봤어요, 이미. 주님은 그 양식을 갖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가진 양식은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이 나오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뜻을 행하고 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닌 자신은 완전히 부인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각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계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부르게 한 양식은 바로 그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마 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며 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양식을 받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지금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데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게 그 양식을 받아 먹은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그 양식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배불릴 수 있는 양식은 나의 구원,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만사 형통, 나의 질병 치유,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성취, 하나님의 만사형통,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양식이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행복에서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이게 안 찔리시냔 말이에요, 이게. 우린 지금 나의 구원 위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나의 감동, 나의 행복.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 기분이 좀 싸하게 이렇게 끌어오르지 않으면 아, 이놈의 예배는 어떻게 맨날 이 모양이야? 이렇게 안 되세요? 왜? 내가 감동 못 받으면 그 예배는 꽝인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그 설교자는 꽝이야. 웃겨주기도 하고 울려주기도 하고 나를 들었다 놨다 해줘야 되는데 판나 성경 이야기만 해. 꽝. 나에서 머물면 그 사람은 썩는 양식을 여전히 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받고 여러분이 기뻐지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요. 그러나 목적을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 병이 낫고 내 구원, 그것을 목적으로 갖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썩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그 일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양식을 얻어내기 위해 열심히 부려야 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그 양식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주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걸 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의 완성에 기여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의 그 행위를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걸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은 이해하시는 거죠? 가끔 이게 절망이 밀려와요. 이해를 전혀 못하고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완성되기를 기원하며 또 그 일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신앙행위, 신앙생활, 그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그 양식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자신의 소원 성취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고도 그들은 모두 저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은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과 구제와 선교와 봉사가 썩는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헛고생인 거예요, 헛고생. 정말 썩지 않는 양식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의 기쁨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시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죠? 이렇게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올바른 자각 아래 복음이 정확히 인식된 자들은 그 자각 아래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 자각 아래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허비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구원 얻은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마지막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구원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며 그 자체로 마지막도 아니에요. 성도의 구원은 그 자체가 시작이며 출발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기 위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으면 광야를 걸어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에서 아이고 나는 홍해 건넜네 하고 거기서 잔치 벌리고 있는 거는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너희들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이러저러한 것을 먹어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라. 그건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어디로 급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 중심의 인생관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 대전환을 이룬 사람들인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 중심의 세계 속에서 이 세계는 전부 나 중심의 세계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며 또 많은 밟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많은 억지 속에서도 상대방을 감싸안고 품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삶이기에 그 삶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 동일한 무게로 복수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더 큰 무게로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것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섬겨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고난의 삶이며 고통의 삶이죠. 그러나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져 가는 삶이기에 꿋꿋이 이겨내며 사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성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모두에게서 온전히 완성이 되어 발휘되게 되는 그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날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관한 것, 성도의 삶 전체에 관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아, 이겨라,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라고 계속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겨라, 참아라,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화시키게 되는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아, 구원은 이런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게 된단다. 그때 이겨라, 참아라. 너희들의 그러한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에 기여하는 삶이 된단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누리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해 기록된 책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도구로서 이 땅에서 당해야 할 손해와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책이라니까요. 근데 엉뚱한 걸 찾고 있어요. 반대 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안 나오니까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신약으로 결론되어지지 않으면 죽음의 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요. 거기는 복이 많거든요. 예수라는 실체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이라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설명해 놓은 게 구약인데 그 구약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오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불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하구나 이걸 깨닫고 이 땅에서 그 삶을 열심히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완성되어지는데 기여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정확히 나오죠.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 구원에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근데 지는 지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속에서 입으로 삶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 덕을 내 존재 자체로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부름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 그 영광을 그대로 발산해내는 발산적 영광, 그 영광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화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온전한 행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곳.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인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이 세상에서 증거되는 일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생존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생명에, 우리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에 관한 문제는 항상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과 나의 행복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추구하는 삶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의 자랑과 나의 행복을 기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에 관심을 두는 삶인 거예요. 그게 생명이니까. 왜?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에게 오거든요.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바로 그 싸움을 하고 가는 거예요. 생존이냐 생명이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생존을 위해 죽을 때까지 시간을 허비하다가 생명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싸운 게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싸운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 말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모형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신앙생을 통하여 교회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 것으로 생명을 삼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생존의 문제로 시험을 걸고 들어왔다고요. 돌로 떡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자기 자랑이죠. 세상의 떡에 관한 문제이죠. 나에게 절만해, 세상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생명의 문제로 대답을 하셨다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떡이야.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에서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교회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생존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두고 생명의 문제로 이 땅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삼아 이 땅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그 세상의 힘, 나의 생존에 필요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을 계속 구하고 있다라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증인의 삶,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냐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도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얼토당토한 말인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과 그들의 그런 주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기독교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무속신앙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신앙을 거래로 격화시켜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만족할 만한 이 정도의 일을 해줘야 한다는 이런 거래로 여러분이 신앙을 격화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들여 교회에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하나 안 주실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든다면 여러분 썩는 양식 위에 일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한 만큼 여러분의 주머니는 비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한 만큼 여러분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반대급부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바라고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어라고 일하고 지옥행 티켓을 열심히 사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고 헌금하고 하나님한테 꾸지람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오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 바로 물어요. 28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여기에서 일은 복수로 쓰였어요. 일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지금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 텐데, 그 좋은 것이 이 세상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마치 거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해라라든지 11조를 빼먹지 말고 해라라든지 1년에 단기 성결을 꼭 3번 이상씩 가라라든지 금식 기도를 열흘 이상씩 꼭 해라라든지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일은 단수예요. 인간들은 복수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길밖에 없어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단수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니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복, 진짜 배부름, 진짜 행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요구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일조차도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격 소유격이 쓰여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조되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니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데 기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믿음을 발휘하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내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 살아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내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복해서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지성으로 아는 것과 진짜 내가 아는 것, 기노스코, 부부관계를 통하여 부부가 아는 것처럼 확실히 아는 그 기노스코의 앎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나는 다 알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완전한 삶을 살아서 나에게 전가시켜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나는 알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거는 중국 공산당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그거는요. 우리 성교 가봤더니 국민학교 아이들도 그건 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까, 이제 나는 아니까, 나는 이제 실천만 하면 돼. 근데 어떻게 실천할 거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뭐예요? 아주 심플해요. 주제는 딱 하나잖아요. 언제나 결론은 똑같아. 근데 왜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매일 새벽,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 매주 주일. 왜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본문은 다 다른데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 나라.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만큼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여 배우고 익히고 듣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게 나한테 없어요.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나한테 없는데 근데 무슨 배짱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기쁠까를 여러분은 보여주셔야 돼요. 반대로 나한테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재산도 많고 잘생기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힘 아니야 라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가지고 많이 가진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그걸 실체로 받아들이면서 살아내는가가 하늘의 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 같은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내 새끼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발휘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 현상을 보고 광분하여 그 현상을 일으켜준 대상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바로 불신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 없는 자들이 또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30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뭘 보고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오늘날의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이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뭘 보고 믿을까요? 왜 은이빨이 금이빨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바뀔까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안수하면 병이 안 낫고 오히려 감기가 막 독감이 되고 그럴까요? 뭔가 보여줘야 내가 믿을 텐데, 뭔가 보여줘야 내 믿음이 성숙이 될 텐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안 나타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중에? 그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우매한 자들이 그러면 뭘 보고 믿어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자신들에게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으니 당신도 그런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한다고요. 31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죠? 오병이어로 2만여 명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은 기적 속에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뭘 또 보여달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센 거 보여달라는 거죠. 그거보다 약한 거는 필요 없잖아요. 이미 봤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또 뭔가를 보여달라는 것은 기적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자들은 끊임없이 그 기적에 대한 욕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겠습니까? 자기 옆으로 바다가 열려서 천연 수족관이 되었어요. 돌고래가 와서 키스하자 그러고 낙지가 막 기어다니면서 벽에 척 붙어있는 걸 직접 봤는데 32km를 그렇게 걸어왔다고요. 바다를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애굽 군대를 막아주고 추울 때는 히터가 돼주고 더울 때는 그늘이 되어주고 끌고 왔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안 달아 어떻게 해. 어떤 수학자가 계산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발이 커다란 컨테이너 기차로 20대 분량이 있었어야 된대요. 40년 동안 신발이 안 달아. 바위에서 물이 막 쏟아져. 200만 명이 한꺼번에 물을 먹으려면 여러분 물이 수도처럼 나와서 되겠어요? 강이 흘러야 돼요. 200만이면 한국의 직할시 수준이거든요. 그 직할시의 인구가 전부 물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일시에 목을 축일래 봐요. 강이 흘러야 된다니까요. 바위에서 강이 펑 터졌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막 쏟아져가지고 생전 먹어보지 못한 달콤한 꿀과자가 매일매일 내려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이 시대에 일어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속는 거예요. 어떤 기적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고 쫓아가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인식. 믿음은 보이지 않아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없는데도 괜찮은가를 보여주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한테 기적 일으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자꾸 놓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못 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적은 아무 소용없죠? 맞아요? 틀려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왜 필요해요? 안 보여줘도 기쁜데, 안 보여줘도 나는 믿는데, 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보여줘도 나는 믿는데 나에게 기적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도 안 되고 그냥 아유 신기하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사람에게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왜 일으키시겠냐고요, 여러분. 맨 예배당 안에 불신자들이 앉아있으니까, 신장인 척하고 앉아있으니까 크게 문제인 거예요. 좀 믿음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주면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사기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걸.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조금 전에 4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양식, 주님은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그 양식이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결과로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는 둥, 보여주면 내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거라는 둥, 이런 말씀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담은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믿음을 발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이 뭔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지, 또 하나님의 일이 뭔지 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거기에 기여하면서 사는 삶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 다른 이들을 섬겨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고난의 삶, 환란의 삶, 그러나 행복하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삶,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어낼 수 있는 힘은 그 일에 부여된 명분이고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명분이 없는 고통은 참 견디기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그 유대인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당신은 거기서 살아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곳에서의 그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요. Willing to meaning. 내가 여기서 당하는 고난만큼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덜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했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고난이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만큼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조금 수월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대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오는 고난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만큼 우리 가족이 조금 수월해지겠지라는 의미를 부여했더니 수월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 지금 겪는 우리의 환난이나 고난, 손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기여하는 삶이라면 그보다 더 큰 의미와 명분이 어디 있어요? 좀 더 줘! 이거는 안 될지라도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죠. 성도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견디세요. 보다 명분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분투하며 그 길을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